예수께서 그의 눈에 안수하심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설교 본문은 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아둔함을 꾸짖으신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직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18절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을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요지는 너무나도 클리어합니다. 너희 왜 이렇게 보지 못하는가 하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위선과 강팍한 마음, 믿음 없음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빵에 넣는 누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광줄이나 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7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일곱 광줄이나 거두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도 지금 자신들에게 떡 한 덩어리밖에 없다 하고 타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신 것은 빵이 없기 때문인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주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를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물으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난 3년 동안 많은 말씀으로, 많은 기적으로, 매일 동고동락하는 삶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아는지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통치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주, 헬라어로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의 2부는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곧 이어서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사이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로 특이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안수하신 후에 눈을 뜨라고 명하시지 않고 또 내 눈이 뜨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시지도 않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안수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듯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소경은 대답합니다. 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나이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소경은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병을 단 한 번에 고치셨는데 이 벳세다의 맹인은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고치지 못하셨는가?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으셔서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정의상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만 두 단계에 걸쳐서 안수하시고 고치신 것은 의도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을 단계적으로 뜨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영의 눈도 단계적으로 뜨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그저 말로, 말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행위의 비유로 맹인을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단계적으로 고쳐 주심으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방금 전에 꾸짖으셨던 제자들의 영의 눈을 첫 안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치명적인 진리를 부분적으로나마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정도로 선생 정도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희미하게나마 주님이 구원주인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고백은 너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인간이 가르쳐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의 영의 눈에 안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영이 눈이 뜨였다는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수 출신 방랑교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의 눈이 뜨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온전히 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31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언하십니다. 이후에 두 번 더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주가 아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한 군사적인 구원자 또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2장 53장의 예언대로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세상의 능력으로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고 헤롯을 퇴위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원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구원주인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32절을 보면 주님은 이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에게는 평이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말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부분적으로만 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인간에게 지옥과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순환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베드로는 주님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 세워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말 성경은 동양의 정서 때문에 감히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기에 항변하매 아니면 간하매라고 의역을 합니다만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꾸짖음에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감히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적으로 꾸중을 들으신 주님은 몸을 돌려서 제자들을 보시며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그 말씀. 베드로를 사단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놀랐을 것이고 모든 제자들도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이 삼으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단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네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사단의 뜻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 이거를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아 하고 꾸짖으심으로써 베드로를 통한 사단의 유혹 이거를 물리치신 주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제자의 위치는 어떠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의 마땅한 위치는 스승 앞서가면서 스승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뒤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스승의 지혜를 믿고 선하심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아직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했기에 주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짓을 한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단짓을 했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늘 사단짓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죽어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고 죽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한 겁니다. 아직 부분적인 진리만을 보는 제자들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안수 이들로 하여금 진리를 온전히 다 볼 수 있게 하는 안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실 것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주님은 이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갖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신의 세속적인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포기해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를 따르기에 받을 많은 핍박과 멸시, 그로 인한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수치를 잘 견뎌야 된다. 그거를 벗어 팽개치려고 하지 말고 잘 견뎌야 된다 말씀합니다. 셋째, 그리고 나를 계속 따라야 한다. 현재 습관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내 뒤에서 내가 가는 대로 사막을 지나가건 계곡을 지나가건 산을 올라가건 따라야 한다. 나를 계속 따라야 한다.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내가 죽는 곳까지 따라야 한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 성도들이 목에 거는 그 십자가, 그것과 같은 그런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남 대신 나도 고난을 조금 당하리라. 나를 어렵게 하는 시어머니 잘 참고 살리라.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나의 죄된 본성과 죄된 습성에 대해서 죽겠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을 말씀하신 후 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5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려고 주님과 복음을 부인하고 부인하면은 죽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은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서 오만 가지를 다 얻고 누리고 하더라도 막상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도 그 사람 나 모른다고 부인하시리라. 십자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멸시하는 이 세대를 여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면은 우리에게 너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대단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3년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착취하는 로마 군들 헤롯 왕 멸하고 예전 다윗 왕 때의 공의로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다 펴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냅다 질러댔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곧 임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자로 믿은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여기 주 여호와를 번역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 임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루시리라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셔서 이방인 총독의 손에 넘겨지시자 이들은 돌변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여기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을 놓아주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로다 했는데 며칠 못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돌변한 겁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모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 오늘날 많은 교회 열성적인 성도들에게서 보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바싹 따라다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각종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말 그대로 주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 중심에서 믿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보면 베드로와 같지는 않아도 유대인과 같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종려 주일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적 믿는다 하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믿고 각종 육신의 병, 정신의 병 고치신 것 믿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믿고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내 삶의 많은 풍파도 얼마든지 잔잔케 하시고 또한 나를 모든 죽을 지경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하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신 것을 믿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하신 것, 의인을 부르러 내가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믿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진정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 설교자를 옆으로 닦아 세워서 베드로와 같이 꾸짖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과 포부를 부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고 충고해 줍니다. 왜? 당신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역 인도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의이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참 잘 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경되었던 여러분의 영의 눈을 부분적으로나마 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살아온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많이 다르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들을 때 종종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떠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의 눈은 아직 온전히 뜨인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을 구원할 성령 세례 온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영의 눈이 온전히 뜨이는 것, 이건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영의 눈을 안수해 주셔서 뜨게 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더 맑고 밝게 보게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요지 가운데 하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제자들과의 차이가 뭔가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주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주님 말씀이 때로는 종종 어려웠지만은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 제자들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실 것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전에 제 개종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하도 괴로워갖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또 뉘우침도 없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 제가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학관아, 주님은 네가 원한다고 잡아당기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 너 지금 하던 거 계속하라고. 너 어렸을 때부터 늘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감정이 있건 없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배우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듯이 그걸 계속하라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길은 뭐 이 교단에서는 이런 구원론을 얘기하고 저런 교단에서는 저런 구원론을 얘기하지만 그거에 아무 상관없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의 대답은 뭐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너 나 따라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너의 부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좀 멀리서 따르건 바짝 뒤에서 따르건 잠시 옆으로 세건 할 것 없이 나를 끝까지 따르라고. 나를 끝까지 따르는데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영의 눈이 뜨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는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미국 교회도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들 하나씩 들려서 예배 드린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재현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외칩니다. 많은 교회에서 큰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대형 합창단을 동원해서 호산나 하고 주님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외침 주님께 도달하지 않고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려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했던 그 주님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종려주일 예배하는 주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과 같은 주님일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받으십니다. 우리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이 기간을 영어로 Holy Week라고 얘기합니다. Holy Week라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사실은 1년 12달 365일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 빅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식일이 너무나 존귀하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러지 않고 나머지 7일도 존귀한 안식일로 여긴다. 그거 잘못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긴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왜 홀리 위크라고 하는가? 기독교의 캘린더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8일 동안이 가장 중요한 기간인가? 그거는 복음서의 길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보내신 기간에 관한 말씀이 전체의 최소한 4분의 1 이상입니다. 어떤 복음서는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 21장 가운데 10장이 거의 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홀리 위크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난 기간 동안에 딴 거 못 하시더라도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이 마지막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순간서부터의 말씀 하루에 몇 장씩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사정이 닿는 대로 나오실 수 있는 날 나오셔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가상칠언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같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그것을 권면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에 안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하셨다면 또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안수하시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따라가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번 고난 기간 동안에 만사 제껴놓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더 맑고 밝게 뜨여서 이제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대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